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라디오 소설 해학과 재미 속에서 인생을 읽는
라디오 소설
최국철 작, 최복음 연출, 간노전설 23번째 시간입니다.
원도가 더는 아른 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점잖은 준식이를 끄집어 올렸다.
새파란 놈이 못하는 말이 없군.
준식이는 허구푸게 웃고 만다. 준식이도 지금 원도가 금방 전에 말하던 일을 생각하고 있던 참이다.
품값 치를 돈이 없어 그렇지. 중적지라 땅이 얼마나 찰질까.
그 넓은 땅이 사뭇 욕심이 솟아나면서 마음이 불안해 났다. 땅을 보는 원도의 눈길에 끔쩍 놀라기까지 했다.
사이섬을 수없이 스쳐 지났지만 나는 어째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지주들 사람은 다른가 보구나.
그, 늙은 애를 과시 말아라. 아, 이제 오늘 내일로 사위자까지 볼 영감이 다 됐는데, 아, 장계는 웬 장계, 새빠지게. 그, 우리같이 팍팍하게 지내는 뜬내기들이 내가 버는 돈이며 진대 마른데 가리지 않고 텀벙대지. 아, 다른 사람들이면 수염 기르고 우빵에 다리 꼬고 앉아 장죽을 물고 흠흠 늙은 양반 흉내를 낸다. 알겠냐?
억두기가 준식이를 두둔했다. 준식이와 동갑이라 결국 자기를 두둔한 셈이다. 조혼이 성행하는 세월이라 이팔이면 청춘이라기보다 엿장수 천덕구리 이름이 먼저 붙는다. 사내 나이 손자 녀석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여봐라를 외치며 큰 기침소리를 내는 풍경이 흔하다.
기렘 늦게 장계들 깨지 뭐 그리 급해서 일찍부터 납떠가지고.
장국이가 여자처럼 고운 얼굴에 웃음을 피워올리며 끼어들었다. 천규와 드자비를 하려고 달려들면 그래도 사내 같았지만 이때 보면 천연 어린애 맵시다.
임마, 그 여대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냐? 큰 아버지가 다 정해주는 일인데.
야야야, 이 쥐끄맨 게 뭘 안다고? 어른들 말에 다 불거져 나와서 이렇게 해뜰거리냐? 어?
채, 내 쥐끄맘은 형님이 우둔하게 크우. 스물하고도 다섯 살 때 먹어서 이제 물렛장사 소리도 아깝소만은 쌈질하는 거 보면 나보단 어립대 무슨.
아하, 그 몇 년 동안 앞서패 차고 다니며 곱다곱다 쓸어줬더니 그 이제 신세 조져먹자고 드는구나. 이게 다 그 딱꼬미 네 버릇 잘못 굳힌 게다.
광수가 흐물거리며 승마니를 걸고 넘어졌다.
야, 상고기가 니하고 그러는데 왜 나하고 걸고 들이? 어?
임마, 너도 문제 많다.
상고기는 광수보다 승마니를 더 따랐다. 대설굳고 우락부락한 광수와 비해 승마니는 부드러운 데가 있었다.
저 건너편 장덕에 조선팔도 호래비들만 모였는데 구영백에도 호래비가 많고 외톨이가 많소야.
그, 명태상수가 뒷집 아람의 속옷을 걱정해 산다더니 우린 호래를 들이자도 함부로 지나와서 그 딱지라도 떼서 괜찮소만. 이놈들이야 장가 못 가 딱지도 떼보지 못한 도토리가 아니냐.
억두기가 시물거렸다.
그 각덕이 살판치는 세월에 혼자 몸 건사 못해 어질거리는데 생고 하나 더 달고 거치장 쓸어서 어찌요? 달면 먹고 널면 굶어 죽는 뜨내기 신세.
길에도 사람 사는 법이 그런데 아 뜨내기라도 뜨내기가 사는 법이 따로 있어.
그 당장 사모관대 뛰고 당나귀 타제도 엽전 명량도 없을게요. 그리고야 뜨내기들에게 뉘기 개딸려라도 거분거분 준답대.
얼굴이 두툼한 사내가 끼어들었다. 광수가 아침에 장덕에서 데리고 온 사내다.
그럼 우리가 형님 구실 못했구만. 원도 이보게, 자네 이번에 조선 다시 건너가서 조선 체내들을 한두루만 꾀어오게. 이 마도강에는 체내가 말랐으니까.
응? 그러지.
원도가 얼떠름하게 대답했다.
계집애들이 와도 손가락만 빨겠소.
너 외골뼈요 찌러기요 헛소문만 냈군. 그 듣자니 이놈들은 여기로 올 때 금정구를 털어서 숱한 금을 후물여가지고 왔다던데 그건 돈이 아니냐?
거참 얄구 좀 풍물이로군.
광수가 승만이를 돌아봤다.
이 소문도 별스럽구나.
승만의 눈도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야, 네가 소식을 냈지?
승만이가 광수에게 가만히 따졌다.
한 집에서 한 가마 밥을 먹는 원도도 아직 잘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돼요? 얼뚝이 귀에까지 소식이 날아간다.
아니, 이놈이 미친 소리하고 자빠졌군.
광수가 시치미를 따고 모르는 채 했지만 승만이는 광수가 소문을 흘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상국이는 나이가 어려도 쓸데없는 소리를 질질 늘어놓을 놈이 아니다. 광수밖에 소문 펼 사람이 없다. 다리 공사판에 새로 사귄 친구도 많은지라 어느 술상머리에서 싱숭생숭한 기분에 소식을 흘렸을 것이다.
그깟 소문이 놀라긴. 금덩이가 이 말에 날아 들어간 지도 옛날인데 뭐가 됐으냐? 겁낼 것도 없어.
아유, 이 치들에게 정말 금이 있다면 이렇게 꼬질꼬질한 옷 입고 거시기 싫은 고생하면서 물바닥에서 첨벙거리겠소? 벌써 술집 나가서 활개칠 놈들인데 말이오.
이번에는 북어같이 몸이 부쩍 마른 사내가 끼어들었다. 사내 역시 광수가 데리고 왔다.
모를 일이지. 아, 밤마다 온성술집에 나가서 외태머리 연들에게 아, 새우값으로 거달려는지 아, 네가 알겠소.
억두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짓거렸다.
난 말이오, 술집 가서 이 계집 애들에게 횟대 챙겨주는 배불 모르오. 그깟 년들에게 횟대를 챙겨? 이 달려들어 바둥거리면 엄대 긋고 거기서 더 손톱 쉬면 귀쌈이라도 받고 배대기 쳐버린단 말이오.
광수가 우둔하게 짓거려댔다. 거짓말이 아니고 불어대는 게 아니다. 고영벽 사람들은 아직 광수를 잘 몰랐고 그의 과거를 모르고 있었다.
거, 내 말이 도삽 같으면 예, 승만이하고 한번 물어보.
야, 이건 왜 늙은이 계장국에 달라붙듯이 내하고 달라붙어 딜 아치냐?
거참할...
승만이는 저도 모르게 존식의 기색을 힐끗 쳐다보며 모르쇠를 댔다. 광수와 제일 가까운 살 친구가 모를 리가 없지만 존식이가 있는 곳이라 아는 채 나섰다가 자기까지 재수없게 걸려들지 모를 일이다. 구영벽의 오자부터 덕희를 욕심내고 존식의 앞에서 은근히 왼심을 쓰며 점잔을 부리며 눈 감고 아웅하는 승만이라 장래 장인이 될 존식의 앞에서 우쭐거릴 수 없었다. 흥소리 한 방이면 자기의 왼심이 물거품이 되는 판이다. 승만이는 속이 꽤 엉큼한 사내다. 승만이가 광수를 붙잡고 구영백에 누워진 것도 덕희가 욕심나서 그랬고 집짓기 둘에 끼어든 것도 타산이 있기 때문이다. 광수는 오늘이라도 강동가라면 한 점 미련도 없이 떠날 놈이고 상국이는 허파에 노래만 가득 차서 레코드 욕심이나 낼 정도라 처녀 욕심, 집 욕심 내는 데는 생각조차 없었다. 승만이는 자기 집을 짓는 셈이다. 이런 판에 자기 욕심 챙기지 않으면 모조리다. 이제 기회를 보며 원도형을 내세워 준식이한테 말을 넣으면 꽃밭에 앉는 판이다. 엿장수가 처녀 욕심내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승만이는 삼호 쓰고 관대를 띄지 않았을 뿐 벌써 총각딱지를 떼어버린 엿장수다. 북간도에서 후물였던 금을 몽땅 술집에 쳐넣은 이들이다.
마도강이 체례없다고 조서서 꿰차고 오겠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린 말이오. 좌상 한마디면 당장 일이 풀려. 에?
광수가 시물거렸다.
좌상에게 물색이 좋은 딸 둘이 있잖소.
야이, 찰떡 그러지. 조막손이 먼저 간다더니.
둘러앉았던 사내들이 낄낄거렸다.
광수 저거는 꿈도 꾸지 마.
아니,
저거니 같은 찌르기한테 딸을 맡기고 동개비가 한류 오진 앞에 눈물을 흘리라고.
이런 대동거리는 진짜 사내를 볼 줄 모르는만요. 그럼 내가 안 된다면 이 승만이는 어떻소? 아니, 이놈식.
광수의 말은 존식이가 들으라는 말이다. 승만이는 얼굴을 붉히며 광수의 공둥이를 걷어찼다.
아니, 너 중매꾼 괄산법이 어딨냐?
광수는 툭탁해도 눈치가 여간한 놈이 아닌지라 벌써부터 승만의 눈치를 알고 있었다.
자, 엎딘 김에 절이라고. 이 일은 아무래도 이 우두머리 형님이 나서야 풀리겠구만.
싱거운 놈.
원도는 시물거리며 이들 장난에 끼어들지 않았다.
뜨내기는 안 돼. 내 한이 뜨내기로 살면서 심을 쏟았는데 이제 딸년까지 뜨내기한테 뜯기겠냐? 에이구.
존식이가 끼어들었다. 농담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속말이다. 구름같이 떠돌며 살다가 아내를 잃고 아들을 잃은 데다 로모까지 중병으로 두 눈이 실명해 이젠 뜨내기 생활을 끝마칠 때가 됐다. 구영백에 오면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원도가 큰 골 가서 땅을 사면서부터 정착의식이 더욱 굳어지기 시작했다. 하계 딸을 가까운 곳에 출가시키고 싶어졌다. 그래서 가만히 사윗감 점거를 해봤는데 다리 공사장의 총각들이 개미떼같이 욱실거려도 눈에 차는 놈이 없었다. 자기 같은 뜨내기는 싫었다. 그러던 차에 장덕에서 온 득삼의 큰아들 문수가 눈에 띄었다. 아무리 살펴봐도 문수만한 인물은 드문 것 같았다. 존식의 이런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씨 부침이 끝난 후 복희가 넌지시 문수의 사주 팔자를 보내왔다. 그쪽 편의 부탁을 받고 복희가 뚜쟁이로 나선 것이다. 존식이는 슬쩍 웃어 보이고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쯤 되면 그쪽에서도 알아차릴 것이다. 덕희도 올해 18이라 나이가 어리지 않다. 10살에도 시집 가는 때라 18이면 관연하다. 승만이를 비롯한 총각들이 은근히 덕희를 넘보는 눈치를 준식이도 알고 있었다.
물이 오는구나.
복희와 덕희가 사내들 곁으로 다가왔다. 복희는 덕희의 머리 위에서 동의를 받아 사내들이 둘러앉은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원도와 복희 사이에는 무언의 대화가 은밀하게 흘렀다. 복희는 회장 저고리 고름 사이에 재빨리 돈을 감추었다. 고름에 쇳덩이라도 달아매듯 무거웠다. 복희가 곁을 떠나자 원도는 덕희를 손짓으로 불렀다.
자, 점심 준비됐니?
아, 예, 그럭저럭.
그럼 이 돈으로 내일 점심에 닭이라도 몇 마리 잡으렴.
원도는 덕희에게 5원짜리 지전 두 장을 억지로 밀어주었다.
이 많은 돈을 어찌?
15원이면 큰 돼지 한 마리라도 제끼는 세월이라 10원이라면 대단한 큰 돈이다.
사람들의 눈치채기 전에 얼른 받아.
아니, 아버지가 알면 날 욕하겠는데.
아버지하군 말 마라.
덕희는 원도가 억지로 밀어주는 돈을 막무가내로 받았다.
자, 막걸리 먹었어. 슬슬 시작해보세. 이러지.
억두기가 선코를 떴다. 덕희가 떱다고 내놓길 주저하던 막걸리 한 옹배기가 잠깐 사이에 말갛게 굽이 났다. 떱든 쉬든 사내들은 군말이 없었다. 둘러앉았던 사내들은 땅에서 궁둥이를 떼고 어슬렁어슬렁 연장을 집어들었다.
저, 동개비, 당장 사닥다리 하나 만들라.
그러지.
자, 조사.
옷도리를 팽개치고 온몸을 드러낸 사내들은 도끼와 망치를 휘두르며 걸싸게 일했다. 득사미를 비롯한 장덕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이슬 차며 우깨산덕에 있는 보리밭으로 올라와 김을 메고 있었다. 득사미네 밭지경으로 영범이 만덕이, 칠성이네 보리밭이 뻗어 있었는데 이들도 지금 식구들을 데리고 보리밭 김을 메고 있었다. 보리 자람새가 어찌나 좋은지 두벌김인데도 말복 옥수수 기음처럼 시름 놓고 고랑을 탈 수 없어 이랑에 들어서서 양편 고랑턱을 허비는 수밖에 없었다. 첫벌김부터 어찌나 알뜰하게 다뤘는지 잔풀이 크게 없었지만 말복에 나는 풀도 씨를 안 치는 판에 초여름의 풀은 고개를 쳐들기 전에 잡아야 했다. 게다가 곡식밭이란 홈이 날이 자주 들락거려야 땅이 부풀어 오르고 곡식이 기지개를 켜는 법이다. 홈인 날에 기름이 돈다는 말은 이래서 생겨난 말이다. 올해처럼 날씨가 잘해주는 해가 드물다. 봄에 씨부침을 하면서부터 비가 때맞춰 질끔거려 땅 누기가 좋은 데다 뒤따라 햇볕도 심심찮게 잘 들어 곡식의 자람새가 왕년에 비해 유별나게 좋았다. 보리가 통통 살찌게 자랐고 검푸른 기운을 쓴 강냉이 콩 따위도 우글시 자라며 제법 잎사귀를 이들이들 흔들어댄다. 농부들이란 날씨가 잘해주고 곡식의 자람새가 좋아야 소리라도 하는 법이고 인력심이 드는 법이다.
야, 이런 해는 이 밭자리가 많아야 좋은데.
아유, 그러게 더 말이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이 밭자리가 있으면 어쩔 수 없겠어.
그러게.
장독 사람들은 누구라 없이 사뭇 이런 욕심을 부렸다. 장독 사람들은 암말 사람들과 달리 다리 공사장 일에는 뒷전이고 대부분 농사만 아는지라 곡식의 자람새가 좋자 너도나도 풀 한 포기라도 더 잡는다고 헉헉 욕심을 부렸다. 우깨산덕이 화전밭은 강 건너 장독에 있을 때부터 불을 놓아 나무와 풀을 잡고 가만히 신계지를 터쳤는데 해마다 반머리 나무 뿌리를 쳐내고 봄, 가을 두 계절에 한 발 두 발 늘구어 이제는 사례가 제법 눈뿌리가 시원하다. 반머리로 나온 득사미는 토슬의 등걸이 앞서프로 얼굴과 목덜미를 뻑뻑 닦았다. 아들 문수가 맞은편 반머리쯤에서 얼씬거렸고 아내는 밭 중간에서 맴돌고 있었다.
이제 다 늙었고.
득사미는 다시 새 일항을 타고 김매기 시작했다. 내시면 하루 반품이면 넉넉히 끝내버릴 밭자리였지만 첫벌김부터 알들이 허비다 보니 오후 해를 보태 이틀 품이 걸린다. 이 밭자리가 우깨산 마을 사람들과 시비가 있는 밭자리다. 영필의 장례 날에 득사미가 원도에게 청을 든 후 원도가 어떻게 했는지 숙어두는 채에서 한시름 놓으려는데 저여름 잡으며 그쪽에서 또다시 쉬쉬거렸다. 원도의 수가 잘 먹혀들어가지 않은 모양이다. 우깨 마을 사람들은 구영병 마을 사람들처럼 원도의 말에 큰 반응이 없었다. 득사미가 비가 오면 씻기는 땅이라고 했지만 농부라면 누구라도 눈이 벌게서 욕심낼 땅이다. 구영벽 쪽에서 보면 우깨산 가파른 비탈을 올라 동쪽 덕이에 이런 살찐 땅이 숨어 있으리라 상상할 수 없다. 아무 곡식이라도 심으면 잘 되는 밭이었다. 흠이라면 가을에 곡식을 씻기가 말제다. 게다가 길이 가파로와 등짐으로 곡식을 날라야 했다. 요축진 곳에 숨어있는 밭이라 우깨말 사람들이 떠들지 않으면 바꾸시리 하지 않아도 번지수가 있는 밭이라 어느 때든지 땅임자 노릇해 먹겠지만 이제 우깨산 마을 사람들이 계속 떠들면 관가의 토지세라도 바치고 관가 힘을 얻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말썽이 없겠지만 이들에게는 지금 토지세를 낼 돈이 없었다. 난처한 일이다. 한두 사람이 떠들면 입이라도 맞겠지만 판국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합세해 응응 기세를 올리는 판이라 장독 사람들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었다. 올해까지 내지 않으면 보리밭에 소를 풀어놓겠다. 가을에 불을 지르겠다. 구영벽으로 쳐들어가겠다. 별의별 욕설이 터져나왔다. 남이 잘 되는 일에 자기 살점이라도 뜯기듯 배아파하는 조선 사람들이다.
가정교양 가풍형성 권주편.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앉으세요.
아, 그래.
그래.
엄마, 제가 보니까 엄마와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잔을 부딪힐 때 일부러 아대에다 치는데요. 그건 왜 그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르신이잖아. 잔을 아래로 부딪히는 건 그분들을 존경해서 그러는 거야.
오, 그렇군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날마다 행복하게 축원합니다. 건배!
자, 날마다 즐겁게 살자. 자, 건배.
어, 잠깐만요. 어. 저는 잔을 아래로 쳐야죠. 어?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관심을 날마다 어린이날.
내 거야.
아, 내 거예요. 아, 이거 내 거예요.
내 거야.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엄마, 할머니가 사탕을 안 사갔어요.
엄마, 제가 내 사탕을 아싸갔어요.
내 엄마예요. 할머니 엄마가 아니에요.
아니야. 내 엄마야.
내 엄마.
엄마.
됐어요, 됐어요. 그만. 먼저 입 담은 사람한테 사탕을 줄 거예요.
저는 엄마입니다. 저에겐 어린 딸과 연로한 딸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어머니는 아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전 어머니가 매일 어린이날처럼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관심을 돌려주세요. 우리를 정성껏 키워준 그들에게 사랑을 돌려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미움과 분노를 가슴속에 담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는 편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그건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은 또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심하게 비방하고 나에게 상처와 모욕감을 준 사람을 그리 쉽게 용서할 수 있겠나요? 온갖 거짓말을 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연극을 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혹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내가 힘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무시하고 짓밟던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의 상